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거리에 쓰러진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한 이스라엘 군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비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군인 엘로르 아자리아 병장에게 4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자리아 병장은 지난해 3월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지역에서 칼로 동료 군인을 공격한 팔레스타인인 압둘파타 알샤리프를 사살했습니다. 당시 알샤리프는 공격 직후 다른 이스라엘 병사가 쏜 총을 맞고 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자리아 병장은 목숨이 붙어있는 알샤리프에게 총을 쏴 그를 사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자리아 병장이 사면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 연방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강보험법 일명 오바마 케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는 공화당 의원들의 시도를 막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정책들을 모두 뒤집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도 4일 연방의회를 찾아 공화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펜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오바마 케어 폐기 등 관련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회장이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습니다. 엑손모빌은 회사를 떠나는 틸러슨에게 모두 1억 8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근거를 둔 엑손모빌은 세계적인 석유회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틸러슨 엑손모빌 회장을 신임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틸러슨은 엑손모빌 회장으로 10년 동안 재임 중이었습니다. 엑손모빌 측은 틸러슨 내정자가 이번 합의로 약 700만 달러를 덜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내정자는 또 합의에 따라 엑손모빌사 주식 60만 주 이상을 팔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영국을 잇는 국제전기 화물열차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일 중국 저장성 이우서부 출도역을 출발한 이 열차는 현재 영국의 수도 런던으로 향해 달리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거의 12,000km에 달하는 이번 여정에는 2주 반 가량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번 열차 운행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양국 간 무역협력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열차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기차에는 가정용품과 가방, 의류 등 여러 품목이 담겨 있습니다. 열차는 런던까지 가는 길에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를 거치게 됩니다. 타이완 정부가 통신 사기 혐의로 베트남에서 체포된 타이완인들이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용의자 4명은 지난달 베트남 북부 하이퐁시에서 중국인 1명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타이완 측이 베트남 당국에 수차례 이들을 타이완으로 추방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추방이 강행됐다고 타이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베트남이 국경 간 통신과 인터넷 사기 범죄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케냐와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타이완인들도 지난해 중국으로 잇따라 추방됐습니다. 각국이 범죄에 연루된 타이완인들을 중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수교국인 중국의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5년 만에 새로운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은행인 방코 데 베네수엘라와 중앙은행이 5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판매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행된 이 채권의 만기는 오는 2036년이며 6.5%의 이자율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레오스 데 베네수엘라사는 지난해 10월 채권단과 28억 달러어치 보유 채권들의 만기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수년간 식량과 위약품 등 필수품들의 수입을 규제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7년 1월 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의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We do not believe that he at this point in time has the capability to tip.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를 향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의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보고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담고 있는 북한의 석탄 수출 차단 등 강력한 제재 조항들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외 노동자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대북 정보 유입 강화 등 북한 정권의 취약 분야들을 지속적으로 공략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새해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1월 중에도 주요 우방국들의 독자 제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군사적 억제 차원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등 미한 두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측과 기존의 대북 압박 기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의 고위급 회담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포괄적 동맹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무장관이 취임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해 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 한미 상호간 편리하며 가능한 빠른 시점에 외교장관 방미 등을 포함한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실시함으로써 긴밀한 대미 협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최근 보이고 있는 보복성 움직임에 대해선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북 공조를 견인하는 노력 또한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당초 지난해 도쿄에서 개최하려다 연기된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상반기 중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주최국인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회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이지만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정상 외교를 진행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도 2017년 업무 계획 보고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공세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간 대화에만 나서겠다는 기존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업무 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비핵화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다른 분야로 대화를 넓혀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먼저 대화 제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 방안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인권이나 민생 문제 등 다른 현안들과 연계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아울러 직속 조직인 북한 인권 기록 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발간해 향후 책임 규명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물질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확대 등 핵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의 창설을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새해 업무 계획을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4일 2017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통일전선 책동 강화와 함께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특히 한국 군당국이 최근까지 평가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최신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늘렸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최대 8기까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지난해 9월 한국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플루토늄의 양이 현재 약 4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핵물질을 더 많이 확보하고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함께 유사시 북한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특수전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당초 오는 2019년 특수임무여단을 창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에서 2030을 확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엔 한국 육군 동원 전략사령부 창설을 비롯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 구조와 전략 최우선 증강 방안 등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최우선 증강할 것이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도발 원점을 직접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어 국방 사이버 안보 태세 강화 방안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악성 행위 탐지 체계 도입과 사이버 인력 확보와 양성, 사이버 전문 직위 선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올해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 전망 속에 중국의 적극적 대외 정책 등에 따른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대북 정책과 동맹 현안 조율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는 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관련해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제5차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갖기 위해 5일부터 4일간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대북 압박 지속과 추가적인 제재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는 지난 2015년 10월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양국 고위급 간 협의를 강화하자는 합의에 따라 신설돼 지난해 2월 처음 개최된 뒤 분기별로 열려왔습니다. 임성남 한국외교부 1차관도 5일 열리는 제6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4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탄두 장착 기술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현재 시점에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do not believe that he at this point in time has the capability to tip one of these with a nuclear warhead.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정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김 위원장이 계속 그런 능력을 갖기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we do know that he continues to want to have those capabilities and he continues the programs continue to march in that direction.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 연설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북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채 모든 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창구와 수단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과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하고 불법 행위에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스 연이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상황과 관련해 평가가 달라진 게 없다며 만약 평가가 바뀐다면 정보기관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은 미국은 여전히 탄도미사일 방어, 동맹국 방어, 미 본토 방어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구도를 축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며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첫 일정으로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분야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는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구도를 만들어낸 만큼 북핵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야 할 것이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한국의 역대 정부가 대화와 압박 등 여러 가지 시도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지난해 잇따라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이에 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는 등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이 같은 대응이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처럼 급증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기지 이전 등 핵심적인 한미동맹의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두 나라의 국방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제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존하는 위협이 됐다고 황 권한대행은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에 이에 대한 철저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테러 등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 분야 새 업무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은 한미 간 주요 정책들이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북한은 도발 위협과 평화 공세를 반복함으로써 대한민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있는 올해 한국 정부는 국민과 합심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 당국이 발표한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를 향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유엔은 북한 석탄 수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 수출입 항구로 알려진 중국 친황다오항 약 10km 지점에 북한 선박 3척이 머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금릉 5호와 금산호, 원산 2호는 1일부터 3일 사이 이 지역에서 석탄으로 가득한 친황다오항 입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석탄 취급 항구인 룽커우와 펑라이에는 북한 선적 금해호와 금호 1호가 입항한 채 정박해 있었고 룽커우항 약 2km 지점과 10km 지점에는 또 다른 북한 선박 수송호와 전운 68호가 대기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옌타이항 인근과 르자오, 난샤항 등에도 멀지 않은 곳에 적어도 8대의 북한 선박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 선박도 2일과 3일 사이 도착해 출발 시점이 새해 이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린 트래픽은 이들 선박들의 종류가 석탄 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벌크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 지도에 따르면 해당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항구에는 어김없이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석탄을 싣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산 석탄 수입의 상한선을 정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22로 채택에 맞춰 취한 조치로 이후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상을 떠도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박들이 새해를 시작으로 석탄 취급 항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사실상 이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북한산 석탄의 수출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1718위원회는 이 페이지를 통해 북한 석탄을 수입한 나라가 해당 날짜와 양, 금액 등을 보고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게재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화면 중간에는 현 시점의 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만들어졌고 수출 상한선의 75%와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유엔 회원국들의 이를 알렸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칸도 생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북한산 석탄이 얼마나 유엔 회원국에 조달됐는지 보고하는 표도 만들어졌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2로는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매월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북한산 석탄 유입 총량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통보받은 위원회는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수출 상한선의 95%에 도달하는 즉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북한 석탄의 수출 상한선은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하려면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미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던 맥도웰 박사가 전망했습니다.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대형 상단 로켓과 고체 연료 엔진,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맥도웰 박사는 위성 발사 로켓 대신 무수단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ICBM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3년 뒤쯤 모형 핵탄두를 탑재해 시험 발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 로켓 전문가인 조너던 맥도웰 박사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까?
North Korea certainly is trying to develop an ICBM, but they don't have one right now today.
북한이 ICBM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당분간은 무수단을 북한의 최대 사정거리 미사일로 봐야 합니다. 그나마 괌까지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던 무수단이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위성 발사체인 광명성이 있긴 하지만 ICBM과는 설계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Well, the difference is partly in the launch profile. And as far as we can see, they've never tested the Kwangmyongsong rocket.
발사 형태가 다릅니다. 북한은 광명성 로켓을 미사일 발사 방식으로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ICBM은 훨씬 높고 멀리 날아가야 하지만 위성 추진체는 매우 빨리 상승한 뒤 수평으로 날아가며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만큼만 움직입니다. 이 은하 광명성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가 많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미국에 닿을 수 있는 ICBM 개발과는 구분 지어야 할 겁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체가 곧 ICBM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가요?
Yeah, I think that UNHA, although you know it does give them more experience in large rockets, I don't think that's what the
그렇습니다. 북한이 은하 위성 발사체를 통해 대규모 로켓에 대한 경험을 쌓겠지만 이게 ICBM의 기반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화성 10과 북극성이 다음 세대에 보다 장거리 미사일로 진화할 실제 무기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ICBM 개발에 어떤 걸림돌이 남아 있죠?
The first thing is they need a bit more reliability. As you know, the test flights of the Musudan, the
사거리가 훨씬 짧은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도 지난해 단 한 차례를 빼고 모두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대형 미사일의 기본적 발사 기술을 완성해야 합니다. 특히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대형 상단 로켓 기술을 익혀야 하고요. 지상에서 실험한 대형 고체 연료 엔진을 실제 발사에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북한이 액체와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에 모두 진전을 이룰 걸로 보입니다. 또 전 세계에 공군과 함대를 파견한 미국과 달리 북한은 발사 미사일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외부 기지가 없는 것도 한계입니다. 여기에 대기권 재진입 역량도 갖춰야 하는데 북한은 핵탄두가 고층 대기에서 녹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을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완성하기 위해선 또다시 장거리 로켓 실험이 필요한가요?
I don't think you test that as in a satellite launch. What you would probably do is do the sort of test that they did with the Musudan.
위성 발사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해 진행했던 무수단 미사일 실험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전체 사거리를 시험하는 대신 미사일을 보다 수직으로 쏴서 아주 높이 올린 뒤 매우 빠르게 떨어지게 만들면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이런 식의 실험을 하는 걸 또 보게 될 겁니다.
굳이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하지 않아도 중요한 ICBM 기술을 익힐 수 있다는 얘기군요.
For most purposes, yes. So everything but testing the long range, testing the guidance, right? So that's another thing. As the missile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만 미국 등을 겨냥할 경우 지구의 중력장이 미사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서 정확한 유도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건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보다 짧은 사거리 미사일로도 실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1950년대 중거리 미사일인 주피터 C를 쏘아올려 상단 로켓을 초고속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초기 재진입체를 시험했습니다. 북한도 이런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시도한 적이 없는 걸로 압니다.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는 왜 자꾸 실패하는 걸까요?
There are a couple of possibilities. Not all of which involve the missile actually failing.
실패한 걸로 알려진 몇몇 발사는 실패가 아닌 고의 폭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미국도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던 단계에 그렇게 했습니다. 엔진 개발 초기엔 발사 후 20초가량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점검한 뒤 제어가 가능할 때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100km 고도까지 도달했다 폭발한 지난해 6월 실험은 계획된 파괴였을 겁니다. 물론 북한의 일부 무수단 실험은 굴욕적인 실패였습니다. 무수단 미사일 대대를 배치하려면 엔진 결함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신호가 안 보입니다.
그럼 북한 미사일의 엔진과 유도 제어 장치 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온 걸로 판단하시죠?
They're still really using rocket engines that are derived from old Soviet technology.
북한은 여전히 옛 소련에서 사용한 엔진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 엔진은 심지어 수십 년 전 소련제 엔진 성능에도 못 미친다는 관측이 있고 그나마 고체 연료 기술은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유도 제어 장치는 중단거리 미사일로 일정 수준의 실험을 했습니다. 장거리 유도 제어는 한쪽 농구대에서 상대편 골대를 향해 골을 집어넣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북한도 그런 실험을 할 필요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사일 경납고 테러 집단 훈련소 등을 정확히 겨냥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그저 광대한 미국 본토 어딘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만 주장하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우 정교한 제어 기술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발사 초기 대기권 밖 로켓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이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더 그런 과정을 거쳐야 ICBM 역량을 제대로 갖출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think that they are probably still 5 years away from an ICBM. And I think what we have
아직도 5년은 더 필요할 걸로 봅니다. 북한이 올해 위성 발사 로켓에 비견될 만한 대형 군사용 로켓을 실험할 가능성도 있지만 첫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2, 3년 뒤면 ICBM을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한 시험 발사용이 아닌 무기화를 하는 데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거죠.
북한이 ICBM을 2020년쯤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럼 시기를 너무 앞당겨 잡은 건가요?
It depends what you mean, right? You were asking, will they have a reliable ICBM with a warhead by 2020? That I doubt.
어떤 수준의 ICBM을 말하는 것인지에 달렸습니다. 저는 북한이 2020년에 핵탄두가 장착된 믿을만한 ICBM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엔 회의적입니다. 대신 그때쯤이면 모형 핵탄두를 탑재해 시험 발사할 역량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 ICBM을 배치하는 시기는 그 이후 시간이 더 지나야 되겠죠.
북한 위성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해 오셨는데요. 지난해 2월 쏘아 올린 광명성 4호 위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Both the Kwangmyongsung 4 satellite and the older Kwangmyongsung 3-2 satellite are still orbiting the Earth quite happily.
광명성 4호와 2012년 12월 두 번째로 발사된 광명성 3호 모두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위성 모두 작동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앞서 광명성 4호가 안정적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고 최근 자료를 봐도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이게 위성이 죽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안정화됐기 때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위성이 찍은 어떤 사진도 본 적이 없고 무선 신호도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성 4호는 지난해 2월 발사된 뒤 시간이 지나면서 궤도 높이가 8km가량 떨어졌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앞으로도 수년간 궤도에 머물 겁니다.
북한은 광명성 4호를 성공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Just because it doesn't transmit when it's over you doesn't mean it doesn't transmit when it's over Pyongyang.
물론 광명성 4호가 북한 상공을 지날 때만 무선 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기관들은 관련 정보를 갖고 있겠지만 외부에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북한이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한다면 성공을 과시하는 선전적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위성 사진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던 맥도웰 박사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개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제재 문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2016년 하반기 북한의 국가 위험도가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가 위험도는 북한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북한을 국가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수출입은행의 영국의 금융전문지 유로모니가 공개한 국가 위험도 순위에서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평가 대상 186개 나라 가운데 182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국가 위험도는 2016년 상반기에도 같은 순위였습니다. 정치 안정과 경제 성과, 채무 불이행 여부, 자본시장 등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유로머니 국가 위험도는 등수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2008년에 유로머니가 집계한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순위에서 한국은 2016년 하반기에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정세가 악화했지만 유로머니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 위험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가 위험도 평가에서는 북한이 최하위인 7등급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OECD의 국가 위험도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 등급에 속했습니다. OECD 순위는 0에서 7까지 전체 8등급으로 7등급이 국가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이후 소득이 높은 나라에 들어가 이 위험도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밖에 14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ICRG 순위에서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129위로 역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ICRG는 미국의 투자위험 분석단체인 PRS가 정치, 경제, 금융 위험도를 근거로 해 매긴 순입니다. 북한의 ICRG 순위는 지난 2012년 이래 3년 동안 134위에 머물다 2015년 하반기에 128위로 조금 상승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ICRG 순위는 2016년 상반기에 10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한국 내 탈북민단체가 최근 제출한 북한인권유린의 가해자 증언기록에 대해 적절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ICC가 검사국 담당자 명의의 서신에서 탈북민들의 인권 가해자 증언기록을 ICC 회부의 조건 등을 담은 로마 규정의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NK지식인연대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인권 탄압에 동원됐던 탈북민 10명의 가해 사례 증언들을 모아서 지난달 23일 ICC에 제출하면서 김 위원장을 최고 책임자로 지목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보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오늘은 김영권 기자가 대북정보 유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미국 외교협회가 뉴욕에서 주최한 토론회. 미 정부의 정보 수장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북핵 문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대북 정보 유입을 강조합니다.
What does bother me a bit is that We don't capitalize on our great weapon, which is information.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 정권이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를 크게 틀거나 북한에 전단을 투하하면 북한 수뇌부는 미쳐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보 유입이 북한의 상당한 취약점인데도 미국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압박 조치로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 붕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최근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9월 미국 등 4개국 정부가 뉴욕에서 공동 개최한 대북정보 유입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정보 방화벽에 금이 가고 있다며 이런 활동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xpansive system of surveillance and censorship that North Korea employs to repress and dehumanize its own people.
탈북민들과 여러 단체들의 창의적이고 용감한 노력으로 외부 정보가 DVD, 즉 알판과 휴대용 컴퓨터 막대기, USB 등 여러 기기들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북한 정권에 날조된 현실, 극심한 속임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관리들도 VOA에 대북 정보 유입이 여러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지출하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정보 유입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formation is powerful. The U.S. is not hostile to North Korea. I think, and this came out in our discussions also. The U.S. is responsible.
미국이 북한에 대응하는 건 김 씨 정권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이지 북한인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란 사실을 알려서 주민들의 시각을 바꾸는데 외부 정보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를 지낸 로버트 아이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인들이 바깥 현실을 제대로 보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부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 believe we should make efforts to reach the people of North Korea.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북한의 정책이 바뀌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하지만 더 많은 정보 유입보다 중요한 건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뮬렌 전 합참의장 등 전직 고위관리들과 전문가 17명도 지난 9월에 발표한 미 외교협회 대북정책보고서에서 차기 미 행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들 스스로 국가를 진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의회가 정보 전달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VOA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하면서 내용은 반정부 정치 선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장마당의 장사와 사업, 경제 정보, 농업, 날씨 등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대북 정보 유입의 효율과 중요성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대북 정보 유입 등 인권 개선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so infuriating. Budget, what, $2.5 million? Budget for Syria at USAID $340 million. Are you kidding me?
미국 국제개발처가 시리아에만 연간 3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국무부가 대북 정보 등 인권 개선에 250만 달러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 현실은 관계자들을 분노하게 한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을 민간에 공모하면서 대북 정보 유입에 160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총 265만 달러를 책정했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대폭적인 대북 정보 유입에 미온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대북 정책과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S. policy is never to bring down the North Korean regime. U.S. policy has always been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bring it to the bargaining table.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 정책은 정권 붕괴가 아니라 압박을 통해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대북 정보전은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체제 존속의 위협을 느낄 경우 무력 반발을 통해 한반도에 예기치 않은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셈법이 미국 정부의 이런 시각에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대북 정보란 훌륭한 무기를 미국이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지적은 이런 미온적인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s, you know, a criticism of the Obama administration because just as the US Congress has been frustrated and angry with
미국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채택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제재와 대북 정보 유입 강화를 직접 요구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을 펴낸 백지은 전 하버드대 벨퍼 센터 연구원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주변국의 현상 유지 정책도 대대적인 정보 유입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undamentally, the most relevant and most powerful governments around North Korea want to maintain the status quo.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본격적인 정보 캠페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하원 청문회에서 국무부가 대북 정보 유입에 미온적이란 브래드 셔먼 의원의 비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We are working to try to improve access to international information.
미국 정부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CD 즉 알판이나 휴대용 컴퓨터 막대기 등을 소지하는 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공급하는 제3자나 북한 주민들이 물리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란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인들이 외부 세계와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스스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정보 유입 규모를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미국 의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법과 북한 인권법의 근거에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보 유입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미 국무부는 원비어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거듭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 씨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건 지난해 1월 2일입니다.
I understand the severity of my crime.
평양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3월에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북한은 수갑을 찬 채 법정으로 끌려나온 원비어 씨가 잘못을 뉘우친다며 울먹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My brother and my sister need me. I beg that you see how I am only human.
국무부의 한 관리는 3일 BOA에 미국 정부가 억류 1년을 맞은 원비어 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이 그를 용서하고 특별 사면해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continues to actively work to secure Mr. Warmbier's earliest possible release.
이 관리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정기적이고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르켈 스티에른레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는 지난해 11월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인 억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거의 매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re constantly working almost on a daily basis with these cases. So it's really high on our agenda.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원비어 씨에 대한 스웨덴 대사관 측의 영사 접견이 지난 3월 2일 이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Representatives from the Swedish embassy have not been granted consular access to Mr. Warmbier since the visit on March 2nd.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억류 중인 미국 시민을 정치적 선전을 위한 볼모로 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원비어 씨가 재학 중인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앤소니 드 브로인 대변인은 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원비어 씨의 불행한 상황에 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의 가족과도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5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맑다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맑다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5도. 황해도 해주 역시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8도. 함경남도 함흥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4도. 함경북도 청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2도. 강원도 원산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4도 예상됩니다. 양강도 회산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6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7년 1월 5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렉스 틸러슨 엑소모빌 회장이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습니다. 엑소모빌은 회사를 떠나는 틸러슨에게 모두 1억 8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근거를 둔 엑소모빌은 세계적인 석유회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틸러슨 엑소모빌 회장을 신임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틸러슨 내정자는 엑소모빌 회장으로 10년간 재임 중이었습니다. 틸러슨은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같은 달 31일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통신 사기 혐의로 베트남에서 체포된 타이완인들이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용의자 4명은 지난달 베트남 북부 하이퐁시에서 중국인 1명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타이완 측이 베트남 당국에 수차례 이들을 타이완으로 추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으로 추방이 강행됐다고 타이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베트남이 국경 간 통신과 인터넷 사기 범죄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케냐와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타이완인들도 지난해 중국으로 잇따라 추방된 바 있었습니다. 각 나라가 범죄에 연루된 타이완인들을 중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수교국인 중국의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5년 만에 새로운 달러화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은행인 방코 데 베네수엘라와 중앙은행이 5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판매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달 29일에 발행된 이 채권의 만기는 오는 2036년이고 이자율이 6.5%로 책정됐다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인 페트로레오스 대 베네수엘라사는 지난해 10월 채권당과 28억 달러어치 보유 채권들의 만기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금 부족 사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는 최근 수년간 해외 채무에 부담을 주는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품들의 수입을 규제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영국을 잇는 국제 전기 화물 열차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일 중국 저장성 이후 서부 철도역을 출발한 이 열차는 현재 영국의 수도 런던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거의 12,000km에 달하는 이번 여정에는 약 2주 반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번 열차 운행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두 나라 간 무역협력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열차에는 가정용품과 가방, 의류 등 여러 품목이 담겨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런던의 경우 중국과 유럽 대륙 간 화물 열차 운행 구간에 추가된 15번째 유럽 도시라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4일 연방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강보험법 일명 오바마 케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는 공화당 의원들의 시도를 막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1월 20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정책들을 뒤집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도 같은 날 의회를 찾아 공화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펜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오바마 케어 폐기 등 관련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에 쓰러진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한 이스라엘 군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비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군인 엘로르 아자리아 병장에게 4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자리아 병장은 지난해 3월 요르단강 서원 헤브론 지역에서 칼로 동료 군인을 공격한 팔레스타인인 압둘파타 알샤리프를 사살했습니다. 당시 알샤리프는 공격 직후 다른 이스라엘 병사가 쏜 총을 맞고 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자리아 병장은 목숨이 붙어있는 알샤리피에게 총을 쏴 그를 사살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자리아 병장이 사면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